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은 세계화 정부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강정인 교수가 쓴 논문 모음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장만 골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 그래도 비염도 좀 있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역시 황사가 있는 날에는 외출을 삼가하시고 따뜻하게 계시는 게 낫겠습니다. 황사를 맞고 외출했다가 막 추운 데서 공부를 좀 했더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만화방에 갔는데 최근 나온 만화 중에 산이와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서 지역 통화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원래는 연극 극단 이제 단장인데 자기가 새로운 연극을 현실에서 실험해보는 어떤 차원에서 아크릴 화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현실에서 이제 통용시키는데 원래 그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시켜 달라는 의뢰인은 야쿠자 두목이었어요. 은퇴한 야쿠자들이 골방에서 이제 혼자 쓸쓸히 굶어 죽어가니까 그걸 구제하는 차원에서 아크릴 화폐를 이렇게 지급해서 그 아크릴 화폐가 통용되는 세탁소, 뭐 음식점 이런 곳에서 가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였는데 2권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역 통화 제도가 여러 지역에서 이제 시민단체들 도입해서 해보고 있는데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만화 도중에도 나오는 게 이제 아크릴 화폐 시스템이 잘 되니까 다른 곳에 그 지역 통화하는 되게 선량한 시민단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업조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될수 있는지 막 물어보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화폐 시스템이 많은 곳에서 도입이 됐는데 실제 성공적 부풀리지 않고 그 성과를 부풀리지 않고 성공적인 데는 대단히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운용이 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의 어떤 개입이나 보조, 시스템 조정이 필수적이지 않나. 뭐 만화에서는 지역 화폐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자체가 통상적인 돈의 가치보다 높아져서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역 화폐의 특성 자체가 유동성의 제한인데 오히려 유동성이 높아지면은 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이 너무 낮으면은 쓰지를 않게 되고 이런 양쪽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잘쓸수 있게 하려면 안정적인 어떤 사용처를 마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안정적인 사용처는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걸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약속으로 안정적인 사용처를 정착시키기에는 운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상황이라든지 너무 많은 요소들이 개입해서 성공적인 화폐 시스템을 정착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분은 그 만화 제목이 쾌나마 산이와입니다. 그래서 그 만화는 이제 지역 화폐 시스템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쾌나마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죠. 거기서 쾌나마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실험해 나가려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도 쾌나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로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이제 제1부는 세계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 책의 제2부는 정보화와 민주주의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 이제 남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만 강의를 할 텐데, 그럼 1부 교환을 보시면 제2장 다루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세계와 세계의 민주화. 6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민주주의는 이 책이 써인 시기가 199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출간 시기는 1998년이지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이제 중반까지 썼던 강진 교수의 논문을 모아서 낸 거기 때문에 그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구소련 및 동구권을 포함해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확산되고 있다는 어떤 진술의 기준은 조금 밑에 설명이 됩니다. 69페이지 세 번째 문단. 강제인 교수는 민주주의의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외연적 확산이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라는 차원에서는 민주화가 지체 또는 역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세계화가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외연적 확산, 내포적 심화가 무슨 뜻이냐? 외연적 확산이라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이 해체되고 민주화로 이행되는 일이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외연적 확산이고, 내포적 심화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최소의 기준에서 민주주의라고 볼수 있는 그 사회가 민주주의의 어떤 실질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민주화 과정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알수 있죠. 그래서 뭐 군부 독재 정권이라든지 한국 그리고 남미에서 많이 일어났던 권위주의 정권이 시민들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시민들의 저항을 맞닥뜨리고 아담 세브루스키 게임 이론에 의하면은 지배층에도 권위주의 지배층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지배층의 온건파와 저항파의 온건파가 합작을 해서 최소의 수준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게 되면은 민주주의 이행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에 대해서 방금 설명한 것이고, 공고화라는 것은 consolidatio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이행의 최소 조건, 즉 신생민주정권이 신헌법을 공포하고 대중이 선거 참여에 거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정치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이행은 완료되지만, 이렇게 획득된 최소한의 어떤 민주적 조건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다시 군부의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권위주의 정권의 자발적인 투표를 통해서 역전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역전 가능성이 눈에 잘 보이는 사회를 공고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라 보고, 그런 역전에 대해서 누구도 근심하지 않고 내포적 심화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는 사회가 공고화된 사회라. 그 한국 사회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졌죠. 특히 정권 교체를 하면서 그 게임의 법칙이 실제 어느 당파가 행정부를 잡느냐에 상관없이 지켜진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확신되었고, 또 군부에 대한 문민정부의 통제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공고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적 심화라는 것은 국내적 차원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모든 계층의 정치적 평등, 그리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평등이 확보되고, 이게 첫 번째고, 실질적 사회 경제적 평등이 확보된다. 나아가 민주주의 실천이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직장, 학교, 병원, 가족 등과 같은 생활 영역에서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심화 확산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투표로 뽑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직장에서 상사의 말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인데 복종해야 되고 또 차별이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회라면은 우선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내포적 심화의 핵심적 요소는 현행 자유민주주의에서 평등 요소가 강화되는 것, 즉 사회 경제적 평등의 확보와 참여 민주주의 확산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포적 심화가 1950년대 이후에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죠.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는 1968년 이후로 대학, 직장, 각종 사회적인 곳에서 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민주적인 문화, 절차, 요소들이 많이 혁신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실질적 평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이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외연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내포적 심화는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강정인 교수의 진단이죠. 근데 왜 이런 후퇴가 아이러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72페이지, 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정치 경제적 이유로서 개방화와 시장화가 범세계적으로 확산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이렇게 경쟁의 격화와 국가 장벽의 철폐는 무제한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많은 경우 자본가 계급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데올로기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8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이 지지하는 어떤 정책, 정강,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은 한국 사회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입고 있는가, 얻고 있는가 이 측면에서 평가해 봤을 때 많이 변했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 전체의 생산력이 늘어나서 국가의 어떤 총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걸 나누어서 일자리의 형태로 나누어서 발전하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그러한 어떤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동조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인 계급 구도 및 계급 간의 역학 관계가 민주주의 내포적 심화에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제한적인 규제되지 않는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인 사회민주주의는 급속하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 정치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이제 안보의 문제와 첫 번째로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 차원의 의제인데 실제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민주적인 세계 기구는 없고 다른 한편으로 한 국가가 그에 대항해서 자율적인 정책을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국가 안보 및 군사 정책과 관련된 영역에서 반민주적 성향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보인 어떤 일련의 행동들에서 에서 많이 드러났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침공을 했고 침략 전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모든 세계 시민들의 어떤 의사들은 무시되었고 한국 사회에서도 단순히 이 안보의 문제와 자본가 계급에게 유리한 경제 질서의 문제가 결합되어서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안보 문제, 남북한 간의 안보 문제 이게 결합되어서 실제로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바랬을 독립적으로 그것만 놓고 보자면은 바랬을 그러한 결과를 박탈당하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선택을 박탈당하고 다른 결과를 강제당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파병을 보내가지고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일조하기를 그 자체만 놓고 독립적으로 본다면은 바랬느냐 하면은 부정적으로 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계 질서 자체가 안보와 관련해서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자국 내의 어떤 안보에 관련된 선택도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세계화에 따른 일국적 차원에서 민주적 자결권의 위축. 자본이 오늘날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상호 연관성의 심화로 인해서 통치 과정 자체가 국민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죠. 예를 들면 기후 변화라든지 온실 효과로 인해서 대기 기온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황사가 일어나서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든지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그런 석유 자원의 고갈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국적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영역 내에 의제로서 들어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의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통치의 수준을 세계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더 강화되게 되는 것이고, 이두 가지가 결부되어서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를 역전시키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6, 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이 결론이 나와 있는데, 결국 민주주의 내포적 심화는 사유재산과 시장제도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지향을 요구하는 동시에 세계의 민주화, 즉 국제관계에서의 민주화도 필요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지향이 무엇이냐? 이 지향이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한 말인데, 무정형적인 실존적 가능태로서의 사유재산과 어떤 시장교환의 결과를 법적, 제도적 권리로서 확고하게 보장해주는 것을 막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지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장. 세계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그렇다면 결국, 첫 번째는 우리가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에서 계속해서 다루었던 문제들이죠. 이 페이지 76. 페이지 첫 번째 문제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문제고 두 번째 문제 국제관계에서의 민주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의 단초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들이 얼핏 듣기에 상당히 그먼 나라의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교육센터에서 강의하는 내용 자체가 약간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측면이 있죠. 항상 이상적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좀 장기적인 모델들을 강구하고 거기에 다시 맞춰서 중기적인 모델, 단기적인 모델을 사례로 도출하여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어떤 사회 문제에 대응하든 그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규범적인 규준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모델, 중기적인 모델, 단기적인 모델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너무 단기적인 모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를 조금 내리고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농업을 다 내주겠다. 이런 것은 어떤 장기적인 모델을 근거로 하고 있지도 않죠. 즉, 규범적인 측면에서 어떤 한 나라가 식량 자결권을 가져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환경오염의 문제와 이런 걸다 해결하려면은 결국 국내 점점 지역적인 경제로 가야 된다든지 하든 장기적인 모델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농지에 아스팔트가 다 깔리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단기적으로 일단 협상장에 가서 관세와 농업 개방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먼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런 규준과 장기 중기 모델은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치부키와 데이비드 헬드의 제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치부키는 유엔의 개혁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개의 주된 주제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유엔 인민총회를 창설하는 것. 둘째는 국제사법재판소를 개혁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확장시키고 그 권력을 확고히 하는 이를 통한 세계사법기구 권한의 강화. 셋째는 안전보장이사회와 그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개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가로 1. 첫째 제안은 일국의 정부가 대외적으로 그 시민들을 대표하도록 위임받은 유일한 제도임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각 국가의 대표자들은 지금은 일국 일표제면 한 국가의 의견은 하나의 의견으로 압축되죠. 그래서 유엔 결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느냐가 100% 찬성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대표자를 여러 명 뽑게 되면은 그것이 실제 국내의 어떤 의견 상치의 지형을 의견이 갈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대표들 자신이 잘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 세계 시민의 의견 대표는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의 체제가 일국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인구 비례 등 다른 기준에 따라서 각 국가의 대표자 수를 산출하자. 지금은 일국 일표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이 민주적이라 본다면은 서울특별시에 한 명, 부산광역시에 한 명, 경상남도 고성군에 한명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와 같은 인구 대국은 그만큼 어떤 세계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 걸려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이해 그 수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대표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러한 어떤 제안은 국가가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성이 있고 민주적인 유일한 통로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가능한 것이죠. 즉,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세계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국가가 인구가 적은 나라의 시민, 세계 시민들이 인구가 많은 나라의 세계 시민들보다 더 많은 정치적 발언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사법기구의 개혁은 첫 번째로 강제적 인카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정하자. 그래서 이를 통해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 중 어느 한 국가가 비토권을 행사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을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여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데 국제사법재판소와 이런 것을 담당하고 국제적인 제재의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간의 분쟁에만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자국 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자. 그래서 이 인권은 유엔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의 그리고 무정형적인 경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워킨이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에서 말했듯이 인간 존엄의 두 원리에 대한 어떠한 지성적인 해석으로 볼수 없는 정책들. 그러한 정책들을 실시할 경우에 그것을 제소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그 서아시아 지역의 그 이라크나 뭐 이런 노동자들이 관타나무 수용소에 수용되었단 말이죠. 수용된 사람들이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지금은 그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드워킹과 같은 양심적인 미국 사람들이 그런 미국 국내의 법을 바꾸자고 제안해서 그 제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관타나무 수용소에 무기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전적으로 박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그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런 정부, 그리고 저그 정부를 선출하는 국내 시민들의 은혜적인 재량에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권의 개념이, 그 드워킨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국가나 문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러한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제소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인권 침해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강제를 행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인권 침해의 판결이 나면은 유엔 평화 유지군이 미국에 가서 관타나무 수용소를 해체하고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전쟁 범죄에 대한 정부 인사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한 뉘른베르크 재판소 및 도쿄 재판소의 원리를 모두 확대하여 모든 종류의 인권 탄압에 대해 해당 정부 인사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하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부시가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프랑스에 놀러 왔단 말이죠. 해외 휴양을 하고 왔는데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부시에 대해서 재판을 이미 진행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잡아가지고 감옥을 이제 평생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국제 형사재판의 원리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과연 이제 실효적으로 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어떤 독립성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이 절차적인 보좌의 문제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지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세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리고 자국 국내의 어떤 시민의 인권 침해하는 그런 인사들이 그런 어떤 인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마음 놓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세 번째로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의 개혁인데,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면으로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 비토권이 그 국가의 어떤 소수자의 헌법적 권리, 인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상임이사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강대국의 이기적인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고,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적 원칙에 위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술을 할수 있는 전제 역시 어떤 세계 정책의 문제는 세계 시민들의 이해가 갈린, 세계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걸린 문제라는 전제 하에 있죠. 만약 이것이 국제 정치 자체의 독립적인 역학과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서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은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술을 할 수조차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이제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총회의 특별 절차, 뭐 총회에서 5분의 4가 5분의 4가 이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결의를 하거나, 혹은 안보 이사회의 다른 구성국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압도될 수 있다라고 하자는 제안이 좀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 유엔 총회의 특별 절차가 훨씬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아치부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지만, 이런 제안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민주주의 내포적 심화의 역전의 이유들은 제거되지가 않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지구화라든지, 그리고 안보 문제와 관련된 세계의 비민주적 질서, 그리고 일국적 차원에서 민주적 자결권의 위축,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포적 심화의 역전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절, 민주주의의 범세계적 모델. 그래서 아치부기의 제안보다 더 장기적인 모델. 페이지 86에서 87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까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모델 강의를 했던 데이비드 헬드 선생이 민주주의의 범세계적 모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모델은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먼저 유럽 연합과 같은 지역적 의회를 창설해서 그 지역적 의회가 그 지역적 차원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인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에 의해서 의제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황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할때 중국 정부가 일면을 갖고, 한국 정부가 일면을 갖고, 일본 정부가 일면을 갖고, 이래서 3면이 모여가지고 황사 문제를 논의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통적인 국제 정치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다시금 자결권의 위축이라는 내포적 심화의 역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황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황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길은, 황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밖에 안 나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거나, 그런 식의 개인적 방비밖에 할수 없고, 민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을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차원의 정부 대표들의 생각,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지 말고 각 국가의 어떤 인구 비례나 다른 기준들에 의해서 직접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외교통상부 직원이 아니라 지역의회의 대표들,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국가보다 훨씬 큰 범위의 지역을 말하는 거죠.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의회, 연합의회 뭐 이런 거죠. 동북아시아 연합의회 이런 걸 창설해 가지고 이 의회에서 황사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의결하는 것이죠. 그 의결을 하면은 그러한 의제에 국한해서는 그 의회의 권위가 일국의 권위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는. 두 번째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는 일련의 권리들을 의회의 헌장에 명시하고 국제재판소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집단이나 개인들이 정치결사체 내부에서 또는 이를 넘어서 정치당국을 효과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아치부기가 말한 세계적 차원의 어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강화, 직접 제소권 이런 것과 같은 차원일 것입니다. 그거를 지역적 의회 차원의 뭐 사법재판소를 설립한다든지 형사재판소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을 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민주적 국가들과 조직들을 포함하는 권위 있는 민주적 국제의회를 창설하여 이 국제의회가 기존의 유엔을 대체하자. 그래서 이 국제의회는 민주적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되는 것이지 일국 일표제 그리고 초강대국 중심의 안보리와 상임이사국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민주주의의 정신, 민주주의 논리, 민주주의의 구조 이런 것들을 국제 차원에서로 그대로 실현시키는 의회를 만들자는 것. 근데 이 국제의회가 스타워즈처럼 뭐전 행성의 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의 뭐 거기 스타워즈를 보면은 의원들이 자기들 자신의 권력 싸움에 골몰하고 있고 저 의원들이 그 수많은 행성의 시민들에 의해서 전혀 민주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죠.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괴물을 창설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국한된 어떤 국한된 의제에 대해서 권위를 갖자 이런 말이죠. 8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1995년 출판된 논문에서 헬드는 민주적 국제의회가 다루어야 할 의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보건과 질병, 식량 공급과 분배. 그래서 이 식량 공급과 분배만 해도 한쪽에서는 식량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식량을 버리고 있고 또 다른 나라 식량을 잘 생산하는 국가에 농지에 아스팔트를 깔고 너희들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우리가 생산한 식량을 무조건 먹으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것이 지금처럼 무정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뭐 양자간 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해서 국제 전반의 식량 생산 능력은 총체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분배의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룬다든가 보건과 질병의 문제 뭐 이런 것도 황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있어서 보건과 질병의 문제, 이런 지구적 정의의 문제, 그리고 제3세계의 외채 문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유동자본의 규제.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빈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토빈세를 제안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이로 인해서 얻는 수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그런 투기적 자본을 규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하게 되면 결국 뭐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양자간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본이 덜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국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누구도 총대를 안 매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총대를 누구에게 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의회가 다 같이 이것을 실시하자 그러면은 누구도 희생을 당하지 않고 더 나은 경제 질서를 국제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 그래서 피터 싱어가 세계화 시대의 윤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그 도쿄 의정서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죠. 그런 어떤 오존층이 파괴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대기가 상승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보게 되고 특히 그런 피해로부터 경제적인 방비를 할수 없는 국가들이 더 심각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데 거기 영향을 끼치는 국가들은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이 경제 발달 수준이 되게 높은 국가들이 오히려 영향은 더 많이 끼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국제적인 민주적 차원에서 의결을 해서 전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선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과연 GNP를 몇 퍼센트 올리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인가? 아니면 오존층이 파괴되거나 대기가 상승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문제가 더 우선적인 문제냐? 만약에 이런 문제를 일국 차원에서 다루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단 말이죠. 일국 차원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결권의 어떤 한계가 너무 명백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을 하게 되고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일단 GNP 상승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국제의회가 다룰 수 있도록 하자. 헬드는 이렇게 해서 국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나 도시 차원, 영토 국가 단위, 지역적 단위, 지구적 단위의 통치 체제. 그래서 우리 이 소로마자 갈호 1과 2의 지방 자치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방이나 도시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의 해결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숙고된 지식 작업의 결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국가에서 옛날에 국가 행정의 차원에서 하던 일을 지방 공무원들이 하는 차원에 불과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예산의 60%를 쓴다느니 하는 낭비의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이유도 제 생각에는 규범적 기준 그리고 장기적 모델, 중기적 모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 2는 이미 하고 있지만 3, 4를 설정한다고 해도 하급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만을 그 위의 상급 단위가 해결하도록 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규율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괴물과 같은 국제의회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결권이 위축되고 비민주적인 세계 질서에 의해서 다시 국내의 정치 결정인 비민주성을 도래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의회가 의결권을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좀 현실과 동떨어진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이념적 기반이 무엇인가? 그래서 양가로 1에 보면은 지구적 정의의 문제. 지구적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88에서 90에 지구적 정의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그 강의에서 원월드 피터 싱어의 세계화 시대의 윤리에서 충분히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강정인 교수가 유엔의 보고서를 소개를 많이 해놨는데, 55억의 인구 중 아프리카 대륙의 반 이상의 인구를 포함하여 10억 이상의 인구 인류가 절대 빈곤의 상태에 처해 있고, 20억 이상의 인류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매일 1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1,500만 명의 아이들이 매년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식량의 생산량은 모든 인류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데, 인류는 이처럼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구적 차원의 식량의 생산 능력을 지금 그 농업 수출국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죠. 자신들의 어떤 농업 이익을 위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화의 결과로서 소비 생활이 더 나아진다. FTA를 하면은 그래도 물가는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약값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물가의 상승은 생각하지 못하고, 뭐 자동차 값이나 뭐 서비스 값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소비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사람들에게 굶주리고 있는 인류의 삶은 잊혀진 삶으로 남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지구적 정의의 문제를 지구적 민주주의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니세프에 돈 내는 그런 개인적 차원으로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 규범으로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피터 싱어가 말했듯이, 국내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를 적용하면서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어떠한 어떤 규범적인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적 민주주의가 한 번에 완벽한 형태로 절차적으로 실현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절차적 문제를 확충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지구적 정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실질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극악한 부정의, 전지구적 부정의 문제를, 규범적 강제력을 갖는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이제 제안을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유엔의 기여금을, 뭐, 스웨덴은 GDP의 1%를 내고, 한국은 0.3%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개별 국가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의결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씩 국내 시민의 어떤 정체성을 벗어나서 생각해 보게 될 것이고, 이런 문제를 의결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구적 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 역시 확충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양가로 이 지구적 시민의식 95페이지 두 번째. 지구적 민주주의 확립은 다원적인 정체성과 충성심을 회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보다는 지구적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는 자기 나라에서 발명된 어떤 약물이나 어떤 의료 기술이 특허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프리미엄을 받아 먹으면서 국제 경상수지의 흑자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러한 프리미엄을 보다 잘 보장하는 무역 협정이라든지 다자간 경제 협상이 더 유리하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 그 의료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비싼 비용 때문에 그것을 소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국내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잊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나의 삶과 필연적으로 결합된, 그래서 국가가 뭐 축구 경기에서 우승하면 나의 삶이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동선의 지방적 집행자로서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이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지구적 시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운동이라든지 정치적인 운동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 운동을 할수 있는 의제로서 우리는 지구적 관심사에 대한 운동, 즉 지구적 공동선으로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절차적인 차원으로서 통합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구적 시민의식의 형성으로 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 핵전쟁에 의한 인류 멸망의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두 번째, 인류의 공동유산인 자연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책임윤리. 그래서 아마존이 없어진다든지, 멕시코의 산업 폐기물, 미국의 산업 폐기물을 멕시코에다가 쏟아부어도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대한 관심. 세계의 빈곤한 인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초국가적 노력.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 경제적 생존 가능성이 뭐냐면은, 세계 경제의 지구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초국적 기업의 대두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마저도 개인적 경제학에 입각한 일국적 차원의 경제 관리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복지 제도도 완전히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그것이 수익을 많이 올리고 또한 이데올로기 지각상의 변동도 가져와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겠지만은, 세계적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런 신헌정주의, 홍기빈 선생이 그 책에서 지구 정치 경제학의 입장에서 신헌정주의라고 불렀던 것, 즉 자본의 무정형의 실존적 가능성을 권리로서 다른 모든 사회적 요구에 우선해서 보장시키려는 그러한 자본의 운동, 이것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아까 토빈스 이야기했듯이 지구적 공동선에 대한 관점, 우리나라에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뭐 무관세, 뭐 무세금 해가지고 일단 일자리만 창출해라,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구를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은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이 점점 악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제 중심으로 인해서 의제에 대한 어떤 관심을 발전시키고 그 의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은, 온전하게 해결하려면 지구적 차원의 어떤 민주적 의결 기구가 필수적이고 민주적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제 중심의 운동을 통해서 각국의 그 시민들이 연결되어야 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 각국에서 그러한 민주적인 국제 정치 기구를 만드는 것을 하나의 정강 정책으로 하는 정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지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한 국내 차원의 어떤 정치적 추동력이 세계 시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정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의 뭐 3인당 당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야기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확고하게 풀뿌리의 뒷받침을 받고 점점 그게 이제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요구가 국내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이 한국 내에만 머물러 있다, 뭐 한국에서만 그러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교환도 한바 같고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국에서 오히려 말빨이 안 먹히겠죠. 그런 걸 하자. 뭐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매일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외국의 그런 문헌들을 해석하고 외국의 제도들을 참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네트워킹과 공동의 실천들을 해나가기 위한 언어적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은 거의 국제 그런 어떤 국제적인 공조 활동에 있어서도 영어가 거의 통용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자기가 어떤 그런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영어가 기본이 될 것이고 동아시아의 측면에서 봐서는 서로 다른 나라 걸 이렇게 중첩적으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걸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영어로 기본으로 해서 그런 노력들을 자기 자료 같은 것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같이 올리고 홈페이지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기들이 이제 집중해서 그런 정강 정책을 받아들인 정당이 무엇인지 공유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힘을 받으면은 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국제적인 사안의 어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들은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준비해 볼 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2부를 하겠습니다.